저희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 결국 3차 국가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놀라운 방식으로 번지면서 팬데믹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의료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입 등을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잉글랜드 내 학교 대부분이 2월 15일까지, 스코틀랜드는 1월 말까지 잠정적인 임시 휴교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영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적인 A레벨도 올해 취소됩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도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앞으로 몇 주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백신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코로나에 대한 투쟁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한 주 연속 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는 5만 8,9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유조선 납포와 관련해 한국 주재 이란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케미오 억류와 관련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선박을 조속히 억류 해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란 대사는 한국 측의 억류 선원들의 현재 상황과 이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선박 납포 직후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선박이 납포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류 오염과 관련해 한국 유조선 한국 케미호를 납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방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면서 해당 선박 억류는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의 3대 통신업체에 대한 상장 폐지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어제 오후 성명을 통해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등 관계당국과 추가 논의를 거쳐 중국 업체의 상장 폐지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권거래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 군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3대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의 행정명령은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기업의 실제 상황과 해외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시장 질서와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단교 3년 7개월 만에 영공과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를 중재한 쿠웨이트의 아흐메드 나세르 무하마드 알샤바 외무장관은 어제 연설을 통해 오늘부터 사우디와 카타르가 영공과 육로, 해상 국경을 연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의 타임 알타니 국왕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연례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관련 합의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쿠웨이트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협상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이용해 이번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는 지역 통합과 결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오늘 치러집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유일하게 두 성 모두에 대해 승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법은 과반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퍼듀, 켈리 레플러 의원과 민주당 존 오소프, 라파엘 워너 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모두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현재 도발을 하려는 전조는 없으며 도발한다면 이에 대처할 화살이 많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강조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낸 점에는 긍정적이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선 비판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9도, 최고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곧 노동당 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현재 어떤 도발 전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이에 대처할 화살이 아주 많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감행을 시사하는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일주일 뒤에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곧 있을 8차 노동당 중앙대회에서 북한의 특정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만일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다양한 화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도 미한 동맹이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언급한 화살에 억지력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도발 감행에 대한 즉각 대응 역량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다양한 화살의 의미가 반드시 매우 강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항상 모호함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9년 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사이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비대칭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실험한 신형 미사일의 경우 모두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7년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개는 중단했지만 세계에서 네다섯 번째로 큰 군대 규모는 무기 성능이 최첨단이 아니라 해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압도적인 무기 체계 성능이 반드시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지난 20여 년 동안 유사한 산악지대 특성을 갖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잠재적 도발에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과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해 북한의 중국산 수입이 급감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 영향이 컸다며 이 같은 영향으로 북한 사회가 얼마나 지탱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 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주한미군, 유엔군, 한미연합사 사령관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준통합전투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내 대중 견제 목표와 연계해 수행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 방위조약 요구 사안을 맞추는 데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이 특정 시점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안보구상, 이른바 쿼드에 참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측에서 공개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가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예를 들어 2단계 검증 과정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는 조건부 전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당국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조건부로 합의할 당시 3단계의 검증 절차 외에도 대중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26개 특정 핵심 군사 역량 확보 조건도 달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행사 기조 발언에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자유의 요새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 양국이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 현안을 함께 공조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지난 4년간 미국이 이룬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낸 점에는 높은 점수를 매겼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못한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를 긍정평가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북한과의 외교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참석 대사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지도자와 대화했으며 이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I do see that element of success with North Korea. Success in the sense of getting a commitment from the leader, Kim Jong-un.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사실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패하고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한 점은 부정적인 면이라면서도 양국 지도자는 물론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글과 함께 13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위터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외교에서 거둔 성과들을 나열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출신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diplomacy practic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 large part of which I call flattery diplomacy, has produced the lowest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는 대체로 아첨 외교였지만 이런 방식의 외교가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면 휴전선 부근에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고 한반도 서해 해상에서도 큰 충돌이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이 잦았다고 닉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역량의 진전을 많이 이룬 현 상태에선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가 돼버렸다며 이 시점 미국의 바람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실험을 예방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유지한 것도 대북 외교의 성과로 해석했습니다.
They have been able to maintain most of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clearly have damaged the North Korea.
UN의 대북 제재 상당 부분을 유지했고 이는 분명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결합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6자회담 수석 대표와 주한 대사 등을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자신이 폼페오 장관의 입장이라면 북한 문제를 성과로 내세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sign that they have put any checks on the development of these weapons. I think it was to some extent.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문제는 해결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로 폼페오 장관이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외교적 기술이나 끈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이나 중국이 폼페오 장관 개인을 공격한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긴장 완화에 대해선 북한이 조성한 긴장은 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고 그런 관점에서 실험이 중단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등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사실을 성과로 꼽은 데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힐 전 차관보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했습니다.
First of all, I give President Trump credit for breaking with the kind of bureaucratic inertia and going forward with summits.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적 관성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에선 결정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의 외교가 끔찍한 방식으로 행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김정은을 합법적인 지도자로 만드는 것 외엔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등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에 진전을 가져왔다며 폼페오 장관이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은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오 장관이 최초 글을 올린 트위터상에서도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폼페오 장관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실에 승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답글에서 이것이 승리라면 어떤 게 패배인지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오늘날 더 많은 핵과 더 강력한 핵무기, 그리고 더 많은 미사일과 더 강력한 미사일, 그리고 더 많은 정치범 수용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폼페오 장관의 트위터에 김정은의 돈을 세탁한 중국의 주요 은행 중 한 곳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제재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자세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시작한 이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은 2020년 미사일 발사를 통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유엔 결의 위반을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3일 출범한 미국 의회 117대 회기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의원들 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물론 영내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첫 흑인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믹스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먼저 신임 외교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한국과 상의해 영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게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다자주의를 믿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과 맺어온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지속하며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통일된 한반도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 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교훈은 무엇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먼저 외교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한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논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잘 닦아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거의 2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에 들어가 과거 반복됐던 북한의 행태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역내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중 일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같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국무부, 미국의 외교관, 동맹국들과 이 대화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색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셨는데요.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새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등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공동으로 협력해야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혼자 중국에 특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를 경제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인권 옹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충분한 재원을 현장에 갖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한 양국 간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움직임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에 관한 이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를 소집할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참여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여서 대북 전단 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겁니다. 저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입니까? 아니면 공개 청문회 형식입니까?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겁니다.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목표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얘기할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단체가 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의회 청문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한인단체가 4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개최 예정인 청문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는 427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요청한다며 남북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미국 상하원 의원들한테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원태 목사입니다.
1월 중으로 예고되었던 청문회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전단 금지법 자체가 저희는 평화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게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250만 남북한 거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거는 저희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단체는 또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라며 전단 살포 행위와 이로 인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최근 우발적으로 나온 법이 아니고 2008년 이후 한국 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안이 14건 발의되는 등 계속 논의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인권 청문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의회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건 미국 의회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면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국제사회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또 미국이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내정 간섭이 아니라면서 한국도 미국 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we have an incredibly strong alliance, an important alliance.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동맹관계 그리고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앞서 VOA에 중요한 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여는 것이라고 말했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미국 의회가 매우 적절하게 대북전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올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 등 국내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관련해 신임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신호를 보낼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현안들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와 수해, 제재 등 삼중고 속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선 국내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4일 VOA에 이번 당대회 시기를 결정하는데 국제적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전에 5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한 뒤 경제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개최 필요성이 커져 7차 당대회 이후 5년도 못 돼 또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월 7차 당대회 개회 이후 이번 대회는 만 4년 8개월 만입니다.
I think probably domestic factors were more important than internation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timing of the Congress. North Korea has a failing economy and a need to reset after the
따라서 당 대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도 국내 경제가 될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수 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기존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자율화 조치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앞서 VOA에 북한 당국이 시장 주도의 사경제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ve come to the point where they know that in a mixed economy they have to have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policy and to management and taxation.
북한 당국이 혼합 경제 하에 공존하는 국영 경제와 사경제의 통합을 강화하고 사기업과 사업자들을 관리하며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북한 내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가격에 비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공식 가격이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실적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시장을 합법화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얼마나 도입할지도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신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 무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현재의 국방 태세와 핵 역량과 관련한 북한의 발언도 중요하다며 바이든 정부가 매우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m really going to be interested in is whether or not the North Koreans can, or Kim Jong-un can say something other than that US-DPRK relations depends on.
스나이더 국장은 또 북한이 미북 관계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달렸다라는 말 외에 다른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는 북한의 공식 때문에 2020년에 미북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언급은 2021년 협상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선군 정책을 다시 강화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선군 정책을 폐기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군사 분야는 북한의 경제, 안보,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군 정책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I'll be looking for any kind of, you know, reinforcement of military first politics. Even though, you know, some say that that has gone by the wayside, I think the military is still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 to Kim Jong-un.
아울러 평양의 김일성 광장의 행사 준비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된 가운데 북한이 당대회 시기에 맞춰 열병식을 개최할지도 주목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4일 미한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열병식 준비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화성 15호와 같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선보인다면 바이든 정부에 대한 협박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발사의 준비 단계이며 핵협상 재개를 위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노동당 조직 개편과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입니다.
We expect that there's going to be some turnover in the Politburo and maybe even the Executive Policy Bureau, maybe even amongst the Central Committee departments. And we'll have to see whether that, you know, what the nature of that turnover is.
고스 국장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부터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충성하는 인사들을 중앙에 배치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났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권한을 참모들에게 위임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며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새로운 지위가 부여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백두혈통인 김 제1부부장이 새로운 지위를 통해 권력과 위상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지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국정원은 11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나올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군 지위가 대원수급으로 격상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당 직책이 격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당대회의 형식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7차 당대회는 총 나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 출신 탈북민의 활동을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북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700건이 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4일 자체 웹사이트에 서울의 북한인권단체인 NK워치의 안명철 대표를 소개하는 글을 인터뷰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OHCHR은 정의 추구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안 대표가 누구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와 동료들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을 기록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대신해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NK워치가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 768건의 진정서를 유엔 인권사무소의 정보 증거 보관소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웹사이트에 실은 인터뷰에 따르면 안 대표는 북한 정권에 충성한 부모 덕분에 1987년 정치범 수용소에 경비병으로 발탁됐습니다. 정치범들이 종신형을 사는 완전 통제구역의 경비를 맡았던 안 대표는 수감자들은 배신자이자 적이며 인간이 아니라는 세뇌를 당했다며 그들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기근을 겪던 시기 안 대표의 아버지는 식량 부족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지게 됐고 이에 대한 연좌제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 등도 함께 수감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경비로 일했던 수용소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안 대표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수용소 생활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탈북을 결심했고 결국 1994년 북한을 떠났다며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 미국 의회 상원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진술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실상을 알리기 시작한 안 대표는 다른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2003년 NK워치를 설립했습니다. NK워치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공개 처형, 참혹한 고문과 구타, 성폭력 굶주림, 질병, 강제 노역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알려왔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또 2013년 이후에는 유엔의 강제 실종 실무그룹이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을 대신해 진정서를 내왔으며 현재까지 이런 진정서가 768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NK워치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40여 건, 중국으로부터 3건의 답변을 받았다고 안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양 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 선박을 납포한 데 대해 청해부다를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억류 선박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이란의 교섭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국적 유조선인 한국 케미오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데 대해 청해부대 4,400톤급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청해부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 해역 등에서 해적 등에 의해 납포된 한국 선박 구출 작전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도착 직후 납포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이 해협을 왕래하는 다른 한국 국적 선박의 항해 안전 등을 위한 역할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현지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 반장으로 하는 실무 대표단을 이란 현지에 급파해 양자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당국 접촉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속한 사태 해결과 우리 국민 보호 요청 등 동선박의 억류 해제와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한 다각도의 대응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이번 억류가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라는 이란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란 외교 당국도 최대한 조기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해 항구로 이동시켰다며 이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나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엔 한국인 선원 5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의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선박 억류의 배경엔 이란의 한국에 대한 석유 수출 대금을 둘러싼 누적된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약 7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석유 수출 대금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예치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우회하면서도 양국의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 정부의 용인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던 이 계좌는 2018년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한 한국 내 은행은 이 계좌를 통한 양국 기업의 상품 거래 결제를 거부하면서 이 자금이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외환난이 심각해진 이란 정부는 이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고 특히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의약품과 방역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외화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신종 코로나 백신 대금으로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러티 측에 입금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백신 대금에 대해 제재 예외를 받았지만 이란 측은 원화로 예치된 자금을 코백스에 송금하려면 먼저 미국 은행에서 달러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선박 나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이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과거와 같이 외교적 수단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 할 경우 한국 정부가 계속 뒤로 미룰 것이다 하는 인식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보다 한국 정부의 선택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조선을 억류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란의 행동이 한국보다는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대미 강경파 세력으로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센터장은 이란 핵합의 복원을 거론해온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올렸다라고 자기네들이 먼저 발표도 했고 특히 혁명수배대의 주도로 강경 모드로 나가는 여러 일련의 행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즉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경우 우리가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상징성을 보이는 행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범철 센터장도 이란 강경파가 한국 선박을 나포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 측에 조속한 핵 합의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유조선에 대한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걸프 해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유조선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도 이날 논평에서 이란의 한국 유조선 억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크 씨의 두 번째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 제이크 씨는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15년 유학생 신분으로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됐고 정치학도로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폭넓은 시야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지 10여 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누구보다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자유시민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 씨의 자유로의 여정은 막연했던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 그러나 막연했던 생각이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해졌던 아버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명의 제대에 따르는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금장사, 골동품 장사로 가족들을 부양했던 아버지. 제이크 씨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모든 게 장사 좀 크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정부가 개입을 하고 권력이 그 용서를 안 해요. 어떤 누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 그걸 제지를 시키거든요. 뭐 심지어는 죽여버리던지.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비즈니스 관계로 해서 감옥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아빠가 또 마지막에는 골동품 장사 때문에 또 감옥에 가셨어요. 아, 저희 아빠가 거의 한 1년을 그 구류장에 있었는데 원래 구류장에 9개월 이상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3개월씩 3번 연장을 할 수 있어요. 2번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개월까지만 구류장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넘겨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재판 가면은 저희 아빠가 그걸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고문에 의해서 내가 허위자백한 거다.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체중이 30kg 줄어들 만큼 육체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쇠약해진 아버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진짜 명필이도 하루 종일 글 쓰는 걸 싫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쓰고 읽는 것에 어떤 지치지 않아요, 저희 아빠가. 이분이 오시자마자 그냥 좀 일어나 앉을만 하니까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신서 편지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신서 처리 부합 해가지고 썼어요. 20페이지 정도를. 여기다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 저희 아빠가 감옥 안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 아빠가 받았던 그 고문들.
감옥 안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가 신서의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매우 상세했다고 말하는 제이크 씨. 당시 가족들은 아버지의 그런 편지가 집안에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우려했고 모두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편지가 배달되고 얼마 후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주 뒤인가 아무튼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 집에 그 노동당 간부가 찾아왔어요. 그 중앙당에서 일하는 간부가. 근데 그 중앙당 간부가 무슨 차를 탔냐면 216 벤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벤츠인데 차 번호판이 216이에요. 216이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이잖아요. 김정은의 아버지.
네.
그래서 북한의 그 중앙당 정치국 위원들이 타는 굉장히 김정일 측근들이 타는 차가 216 벤츠예요. 그 차는 북한에서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죠. 굉장히 이제 파워, 그 차 자체가 굉장히 어떤 권력의 상징이에요, 북한에서. 근데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뭐, 어떤 그 수감되었던 사람의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이 형식상으로 사과를 하고 갔어요.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이 문제를 바로 잡겠노라고 하면서 또 나갔어요. 평양으로 다시 갔죠.
아버지의 편지가 그들을 움직였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제이크 씨는 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또 왔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경찰이 운신도 못, 저희 아빠가 이제 그때 당시 너무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해서 운신도 못 했었거든요.
네.
운신도 못 하는 저희 아빠를 다시 차에다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저희가 면회 가기도 힘든 곳에 아주 멀리 감옥에 갖다 놓았죠.
고위 간부의 방문, 사과와 약속, 그리고 가족과 연결 닿기도 힘든 곳으로 끌려간 아버지.
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것은 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인류 벤츠탄 사람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야했어요, 저희가. 뭐야, 이거. 이거 뭐, 진짜 뭐 문제가 어떻게 고쳐지는 건가? 뭐 어떻게 다 바로 잡아질 건가? 어떤 그런 아주 작은 희망도 갖게 됐었던 거죠.
네.
근데 그냥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와서 저희 아빠를 데리고 갔고, 아,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냥.
제이크 씨는 당시 아버지가 다시 잡히고 난 후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갇히고 2년이 흐른 어느 날.
2년쯤 지나서 저희 집에 저희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친하게 지내던 경찰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에 돈을 잘 벌으셨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경찰 친구들도 많았었거든요. 뭐 경찰들이 항상 이제 와서 뭘 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드리고.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까웠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희 집에 들려가지고 그냥 이제 뭐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냥 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 뭐 아빠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가족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와야겠다고 그 방법을 아버지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아빠가 저희가 아빠가 7년을 형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경찰이 한 말이 형기가 다 채워야지 그 시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죄를 씻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가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뭐 할 말도 없고 그때 저희가 그때 빠졌던 그 감정은 진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이런 게 있냐라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조차도 그 형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이건 진짜 보통의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제가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요. 사실 아빠가 감옥 갔을 때까지도 어떻게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아빠의 죄까지 다 씻을 만큼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아빠의 죄도 씻고 이 사회에서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시체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때 완전히 그때 이제 전 돌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지옥이로구나. 이거 지금까지 내가 세뇌되었던 파라다이 그 낙원이라고 이제 세뇌가 되었었던 건데 이게 더 이상 아니로구나. 이건 진짜 지옥이다.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북한을 이보다 더 몸서리치게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후 2년 동안 큰 도시에서 시골로 집을 옮기면서 경찰로부터 오랜 시달림을 받았던 가족들은 아버지를 둘러싼 수년간의 가족에게 벌어진 일들로 북한은 원래부터 지상낙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1월 5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기인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함에 있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하기로 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 특별교서는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1956년 10월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의 대이집트 공격에 맞서 아랍 국가를 강력히 지지한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이집트에 대한 무기 공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미국의 원조를 구하는 중동 국가들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1957년 1월 5일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1월 5일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미국 국민은 모든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른바 페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페어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사회보장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 인기를 얻고 있던 공화당의 뉴욕 주지사 토머스 듀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첫 연두교서에서 서민층을 위한 페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은 정부의 공정한 조처, 페어딜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페어딜 정책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